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 148, 반대 9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어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17일 남중국해 주요 해상수송로인 말라카협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평화우위 2015로 명명된 이 훈련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중국에서 1,000명가량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양국이 실제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육해공부대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 중국 측에서는 모두 1,160명의 병력을 비롯해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과 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구호와 수색, 구조, 그리고 납치 사건 등을 가정한 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말라카협은 중국 석유 수입의 80%가 이뤄지는 주요 해상 무역로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 근접 순찰을 해야 한다는 해리 에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흑내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에리스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인공섬 3개를 조성하고 군사화에 나서는 것은 영내 모든 국가들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어권 주장에 미국은 인공섬들에 대해 근접 순찰로 맞대응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교를 회복한 미국과 쿠바가 직접적인 우편과 항공 서비스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8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쿠바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등이 쿠바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관행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 초까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8일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공군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29명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군인 복장을 한 반군들이 2개조로 나뉘어 페샤와르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반군이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신도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탈레반의 공격에 즉각 대응해 반군 13명을 사살했지만 교정 과정에서 장교 1명과 경비원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병사 등 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인접국 파키스탄에서 반군들이 넘어와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동맹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North Korea will make a right choice.
미 국무부도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do continue to look at and we'll aim to use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줄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북한은 북부지방의 경우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가 1.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북한 전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친선의 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거듭된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 타결된 남북 합의는 남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발표를 함으로써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위임을 받은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자동 개입 조항인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가 신속하게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가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의 연례와 의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양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도 18일 한국의 공군 사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견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됐던 지난달 양국 사이엔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가능한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미국이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최근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남북 합의 이행을 놓고 북한이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눌려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남북한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미한 동맹의 틈을 버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며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자주적 권리라는 논리로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조평통의 이번 발언은 8.15 남북합의와 연결지어 미한 간 갈등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입니다.
남북한 관계하고 대량 살상 무기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요. 8.15 합의 분위기 속에서 그 만약에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 제재를 주도하게 된 미국과 그다음에 남북 대화나 이산가족의 끈을 아직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를 이간시켜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처럼 미한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시도의 성패와는 별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첨단 과학기술 위성,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라며 위성발사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춘 주요 행사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언급한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에 대해 밝힐 건 없지만 압박 수단을 계속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do continue to look at and we'll aim to use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to make clear.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제 제재 이상의 대북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압박 수단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소외된 나라를 경제 제재만으로 압박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만으론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 country that's as economically isolated as North Korea, there's going to be limits to the pressure that can be exerted through sanctions alone.
또 현재로선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이나 방안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가용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압박을 포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찾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몇 년 새 다소 줄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성인 2,034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중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9%였습니다. 7년 전인 2008년 두 나라 지도자들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무당파 성향의 응답자들의 경우 2008년 70%였던 지지 비율이 57%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2008년과 같은 수준인 6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잠재적 원인으로는 응답자들의 35%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꼽았고 남북한의 긴장은 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29%,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핵무기 확산은 25%, 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경쟁은 20%, 중국과 타이완 관계 16%,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 16%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7위로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북핵을 위협으로 꼽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으로는 72%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꼽혔고 국제 테러 활동과 미국 인터넷과 컴퓨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핵보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이 밖에 비우호국들의 핵 무장 가능성과 이란 핵 문제가 꼽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참전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47%, 북한이 일본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8%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측 시설 점검단의 방북 결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8일 금강산 내 이산가족 상봉 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다음 달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금강산 현지를 방문해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들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점검단은 이산가족 상봉단이 머물 숙소와 상봉장으로 사용될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 또 이산가족 면회소를 둘러봤습니다. 점검 결과 이산가족 면회소의 경우 지난해 2월 상봉행사가 열린 이후 사용하지 않아 수도와 전기 등 일부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과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시사 위협에도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은 또 지난 15일 교환한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한 250명,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입니다. 남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를 통보하고 8일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어렵게 마련된 상봉 행사가 북한의 도발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저 생사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가족을 상봉한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 들떠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지금 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뭐 실험을 할 그런 일까지 한다는 그 보도가 있으니까 대단히 그 우려스럽게 지금 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이 없었으면 하는 게 이상가족의 생각이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두 차례로 나눠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회 관계자들이 이달 말 중국에서 만납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즉 큰물 피해와 대응, 내년도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적십자 당국자들 간 회동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매년 한 차례씩 공식 접촉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칼토링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 적십자회와의 협력사업 성과와 문제점, 당면 과제, 해결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라선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의 대응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토링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비롯해 영국과 중국, 노르웨이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도 조선 적십자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합니다. 현재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이란 등 13개 나라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하고 보건과 식수위생, 재난관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특히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에 재난구호긴급기금 47만 5천 달러를 긴급 투입하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제7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17일에 개막되었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이 행사를 준비한 전성권 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해 행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개막이 됐는데요. 먼저 이 영화제 네.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쟁적이나 어떤 이슈적인 작품들을 상영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고요. 한 100편 정도의 규모로 영화제를 치르고 있는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소가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캠프 그리브스라는 곳이요.
아, 저희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DMZ 국제 다큐 영화제인데요. 사실 뭐 영화제 모든 행사가 DMZ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개막식만 이제 민간인 통제선 구역 아닌 DMZ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캠프 그리브스라는 이제 과거에 미국 캠프였던
네, 미군 부대.
곳에서 저희가 예예 미군 부대였던 곳에서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치르고 실제로 이제 본 영화제는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시에서 이렇게 나눠서 관객들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미군 부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DMZ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이제 분단이라는 어떤 현실도 있고 또 그 분단을 통해서 사실 뭐 평화의 메시지를 좀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저희가 그런 좀 특히 다큐멘터리 장르라고 하면 어떤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네.
DMZ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네. 이번에는 몇 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될 예정인가요?
예, 올해는 이제 43개국 102편의 작품들을 상영을 합니다.
네.
이 작품들 중에는 뭐 거의 사실 전 세계 가장 화제작들이나 아니면 논쟁적인 작품들을 대부분 다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을 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작품들을 좀 저희가 많이 상영하는데 이제 여기 관객들 특히 이제 저희 남한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영화와 국내 영화는 대강 어느 정도나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뭐, 해외 영화는 한 75편 정도를 틀고요.
네.
네. 국내 작품은 한 30작품에서 35작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순수한 그 예술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작품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어떤 특별한 그 이슈를 선전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뭐 그 평상시 TV나 이런 데서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한 뭐 이렇게 또 예술 영화라고 해서 좀 어렵고 뭐 이런 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중 친화적인 작품들 그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분단 70년 특별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쟁에 관련돼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이 선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올해 이제 여러 회째 행사를 하시는 건데 주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는 이제 감독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제작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를 배우고 있는 학교 학생들, 뭐 그다음에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일단은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막 즐기는 어떤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선입관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올해 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련을 했고요. 뭐 현재 사실 좀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개막작으로는 이번에 어떤 영화가 선정이 됐나요?
네, 저희가 개막작으로는 나는 선무다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좀 상징하는 어떤 네. DMZ라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 그와 유사한 뭔가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주로 개막작으로 많이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이기 때문에 좀 북한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을 좀 선정하려고 많이 좀 리서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는 선무다라는 작품을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선무는 이제 실제 사람 이름이고요.
아,
네. 어떤 예명이기도 하죠. 이제 그 과거에 좀 북한에서 프로파간다 그 화가로 활동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좀 정착한 선무라는 화가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제 선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과 북의 어떤 분단, 벽,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현지를 촬영한 기록영화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가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을 11편을 상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컨셉을 북한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키워드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상상하고 또 북한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도 던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작품 11장을 트는데요. 이제 대부분 작품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촬영한 작품들이고 또 북한에 있는 좀 사실 보기 힘든 그런 많은 아카이브나 그런 후티지들을 사용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 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그 감독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의 감독분들이 아니라서요.
네.
대부분 다 외국 국적의 감독분들이고 또 그들은 충분히 이제 북한을 또 방문할 수 있는, 충분히 방문할 수 있고 또 뭐 아무래도 북한도 글쎄요, 이렇게 그 뭐 영화 제작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 뭐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외국 국적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삐라라는 영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삐라는 한 중편 정도 길이의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최근 한국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좀 그 남한에서 이제 삐라를 그동안 뭐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북으로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거 전단.
예, 예. 전단지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반대도 되게 심했고,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한반도 어떤 긴장 상태가 되게 많이 고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이고요. 실제로 이제 감독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실 좀 몰래 카메라식으로 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한에서 보내는 어떤 전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북한 주민들의 어떤 얘기도 직접 좀 들어본 뭐 그런 후티지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예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네, 전 선생님은 이 영화제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술관의 큐레이터랑 비슷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제의 뭐 영화 선정을 어떤 영화를 선정하고 어떤 컨셉을 갖고 또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사실 기획하고 실제로 영화를 선정하고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네. 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이 분단 국가인 한국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고 어떤 예술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키워드로 저희는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한하면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립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그대로 뭔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17일 개막된 DMZ 국제 다큐 영화제의 전성권 담당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영화제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엔 사회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달리 학점, 은행제, 취미생활 등을 학교 안팎에서 학술적으로 배우고 또 학위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탈북민들을 별도로 선발해 악기, 연기, 또 무용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조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아코디언 소리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탈북민 재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학점 운행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과인데요. 뮤지컬과 연기, 실용, 무용 등 다양한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34명의 탈북민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외래 교수인 이학철 교수 역시 탈북민입니다. 이학철 교수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들도 이제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나름대로 이제 한 대 묶어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인재로 이제 키워가지고 이 인재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통일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과를 내한 거죠. 대학하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해가지고.
이학철 교수 역시 한국에서 예술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의 예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이제 다녔죠. 예술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이제 그 이 사회에 이제 차지하는 어떤 이제 이 역할이랄까? 그런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힘이 사회 말하자면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인식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나 뭐 또 북한의 문화를 아는 그런 계기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이제 대학이라는 어떤 제대로 된 예술 기관에서 배워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게끔 되겠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지난해부터 선발했기 때문에 아직은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전부입니다. 1학년인 1호 학번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과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부어진 그런 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통일 준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아코디언을 멋지게 연주해준 최순영 학생은 5살 때부터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대학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이 항상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요즘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북한에서 공부도 했고 했는데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 못 가는 학생들로 이제 위주로 해서 북한 이탈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특설반을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특설반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게 자랑인 것 같아요. 이제 아코디언을 제가 5살 때부터 했는데 이제 남한에 와서는 한 지 이제 한 1년 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이제 문화적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북한은 대부분 이제 빠른 노래를 했고 나만은 좀 느린 노래를 해가지고 서정적인 노래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순영 씨는 모든 수업이 재미있지만 특히 이론 수업이 가장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이론이 저희가 배운 북한 이론하고 여기 이론하고 좀 말이 달라요. 아. 여기는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요. 저희는 다 북한 한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했던 거랑 여기 와서 이제 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말이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게 더 재미나더라고요.
2학년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이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학교 다니다 나니까 그래도 이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안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그 꿈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아미 말투와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발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노래 할 때는 그게 참 우습게 들려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 창법은 둘째치고 이 발음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저 혼자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하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나니까 아, 북한 노래 부를 때 또 창법 그 발음 그다음에 한국 노래 부를 때 그 창법 발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구울 수 있다. 손을 굽지만은 그 남북이 하나 돼서 이런 노래를 한다는 그 내용은 같이 통합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상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요 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 공화당이 이란 핵 합의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또 미군이 시리아의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전략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한 미군 당국자들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월이죠.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의 핵협상에서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미국 의회는 60일간 검토에 돌입했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합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따라서 이란 핵 합의안은 큰 장애물인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이제는 발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막질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합의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경우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마지막까지도 이런 핵합의안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검토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표결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억류한 미국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보류하는 법안에 대한 이 표결이 상원에서 있었습니다.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충분한 찬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존 코닌 상원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면서 다음 미국 정부에서라도 현재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은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선택하고 또 결단한 것을 공화당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합의안을 보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핵 개발 능력을 장기간 제한하면서 대신에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안은 최선의 방안이라는 이 설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 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란 핵 합의안이 이제 미 의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합의안을 발효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다음 달 19일 정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란이 먼저 약속한 대로 핵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는 농축 우라늄 보유량과 원심 분리기 개수를 줄이고 이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가동을 멈추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취한 조치를 검증한 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란은 또 해외에서 동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 등이 크게 제한됐었고 외부의 투자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크게 침체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 예. 경제가 다시 재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7일 이 스티븐 멀 전 폴란드 대사를 미국의 이란 핵합의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순위파 과격 무장세력이죠. 이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미국은 당초 시리아의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대규모 온건파 반군 병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군은 공습 지원에 치중하고요. 하지만 기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실제 훈련을 거쳐서 순위파 무장세력 이 ISIL과 전투에 투입된 반군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미국의 계획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예.
미국은 원래 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5천 명 정도의 온건파 반군 병력을 육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중부사령관에 따르면 현재 훈련을 거쳐서 전투에 투입된 반군은 4~5명뿐이고 훈련 중인 병력도 100명에서 120명 사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 전략이 심각한 실패임을 보여줬다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5,000명을 키우겠다 했는데 5~6명밖에 안 된다니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오스틴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알려진 것은 시리아에서 처한 상황의 일부분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믿고 무기를 맡길 만큼 확실한 온건파 반군인지 신원 조사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예.
지원자가 있어도 훈련을 시리아가 아닌 주변 아랍 동맹국 기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을 시리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또 지난 7월에는 미군이 양성한 반군 50여 명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루스라 전선에 공격을 받고 대부분 전사하거나 도망치고 또 8명은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맥케인 군사위원장 등은 그동안 계속 미 지상군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럼 지상군 파병으로 전력이 과연 수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군은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 관계자는 온건파 반군 육성 목표를 연간 500명,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네.
이들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대신에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나 다른 아랍 동맹군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그동안 미국 주도 동맹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장악했던 시리아 영토를 되찾는 등의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네. 이 문제의 ISIL은 참 과격하고 또 잔인한 단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공습에 호주가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한 공습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앤드루스 장관은 14일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두 대가 공습에 투입됐고 네. ISIL 병력 수송용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ISIL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주가 이라크에서는 이미 이 ISIL에 대한 연합군 공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공습에 참여해 왔는데요.
네.
앤드루스 장관은 지난 9일 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라크 북부에서 시리아로 공습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프랑스도 곧 시리아 내 공습에 동참할 계획인데요. 장 이브 드르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최근 앞으로 수주 안에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군사 개입이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목표물 확인을 위한 정찰 비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동안 이렇게 시리아에 대한 공습 참여를 꺼리던 호주와 프랑스가 공습 참여를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군요.
네. 르드리앙 장관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최근 몇 달 사이 세력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이 ISIL에 대한 공습이 시리아의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돕는 일이 될까봐 네. 반군에 대한 무기 제공만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공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유럽에 밀려드는 그 난민들 소식을 계속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면서 유럽으로 몰려드는 그 시리아 난민도 뭐 이런 한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시리아 등에서 폭력을 피해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예.
이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러시아의 개입 움직임인데요. 최근 러시아도 군사 장비 또 병력을 시리아로 보낸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위한 전진기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위성 사진을 보면 수백 명의 병력과 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막사를 보냈고요. 또 기지 주변에 러시아 병력을 보호할 탱크와 포병 등이 배치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며칠 전까지도 이 시리아에 보낸 인력은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무기 운용 등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이다라고 밝혔고요. 오랜 군사 협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군사 개입을 하기 위한 이 준비라는 서방의 관측은 부인했는데요.
네.
하지만 18일 더욱 분명하게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피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시리아가 러시아의 병력 파견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17일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필요할 경우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도 부인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도 부인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좀 우려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6일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분명히 알기 위해 시리아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또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17일 미국은 시리아 내 ISIL 격퇴 방안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술적이고도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따라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연합군의 ISIL 대응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연합군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불법이며 러시아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히려 서방국들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협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상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미 고위 관리들이 남중국해, 그러니까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이번 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계속 미군 함정과 군용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앞서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공군 행사에서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18일 이런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 함정, 군용기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도 항해의 자유를 이유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도전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모든 유관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존중해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하며 위험하고 도발적인 조치를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주변국과 미국의 입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해당 해역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중국이 이런 영유권 분쟁 해역 도서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이런 행동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
해리스 사령관은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이라면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 함정과 군용기가 계속 해당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북부지방의 경우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가 1.5에서 2.5m, 가까운 바다는 1.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북한 전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해주는 구름 조금 끼겠고 개성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6도. 개성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 함흥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진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자유권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유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 148, 반대 9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자유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 지원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어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17일 남중국해 주요 해상 수송로인 말라카협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평화우위 2015로 명명된 이 훈련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중국에서 1,000명가량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이 실제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육해공 부대가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모두 1,160명의 병력을 비롯해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과 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구호와 수색, 구조, 그리고 납치 사건 등을 가정한 대응 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말라카협은 중국 석유 수입의 80%가 이루어지는 주요 해상 무역로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해 근접 순찰을 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인공섬 3개를 조성하고 군사와 나서는 것은 영내 모든 국가들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어권 주장에 미국은 인공섬에 대한 근접 순찰로 맞대응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교를 회복한 미국과 쿠바가 직접적인 우편과 항공 서비스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8일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쿠바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쿠바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관행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8일 파키스탄 북서부의 한 공군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29명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군인 목장을 한 반군들이 이계조로 나뉘어 페샤와르 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반군이 이슬람 사원을 공격해 신도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탈레반의 공격에 즉각 대응해 반군 13명을 사살했지만 교정 과정에서 장교 1명과 경비원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병사 등 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들이 넘어와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기지를 공격해 부대원 수십 명을 포위한 뒤 대부분 사살했고 사원 안에 있던 16명은 공격에 가담했던 자살폭탄 요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